2017년도 성금요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음으로 완성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큰 위로와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케이르 케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어진 것, 소망이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없어지고 끊어지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절망 가운데서 신음신음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한 줄기 작은 소망이라도 있으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이기게 되고 그 소망 중에 위로와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유독 이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케로그만의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때에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소망이 있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한 모든 사람은 구원의 은태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 소망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넘어 있는 본질적인 것을 볼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의 이 스토리는 한 절망적인 인생이 어떻게 소망을 발견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이 23장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형벌을 당하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두 행악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행악자가 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 놓였던 흉악한 죄인 이 사형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뭐 사형수가 죽으면 인생이 끝인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가장 비천한, 비참한, 침울한 그러한 인생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그 십자가에 놓여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지만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방을 했어요. 그러나 한 행악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사람, 사형수, 비참한 인생,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한 내용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비참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인생도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될 때에 이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발견했듯이 그러한 소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소망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야, 나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 왜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이 슬픔을 나는 겪으면서 살아야 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과 현실보다 더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달라는 행악자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생각해달라. 나를 생각해달라는 것은 간청인 동시에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행악자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는 진정한 나라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됐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때의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번지수를 정확하게 찾은 겁니다. 자기가 마지막 이 절망의 상황이 놓여졌을 때에 어떻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 소망의 빗줄기가 어디 있는지를 바로 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있지 않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에 그곳에는 소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간청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절망, 소망 없고 죽으면 끝일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게 참다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 구원의 메시지의 선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는 흉악한 행악자였지만은 이제 믿음 가운데 내가 누군지 바로 고백하니 내가 기억해 주겠다. 너의 마지막 순간 회개하며 온전히 내가 누군지를 알고 고백하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흉악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흉악자네 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소망 없고 절망의 사람 흉악자가 곧 우리의 모습이란 사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게 될 때에 누구든지 가짜 소망을 쫓아서 나가게 됩니다. 소망이 있을 때는 뭣도 모르고 막 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 이거 소망이 아닌 걸 내가 붙잡았네 하는 순간 완전히 죽음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가짜 소망을 갖게 되면 마지막에 절망에 떨어지고 끝나버려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았어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살면 인생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죽음의 공포의 순간에 섰을 때에 아이고 이게 아니었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것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주님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주님이 계신 곳이 낙원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달아서 누가는 특별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4절과 45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6시라는 것은 원래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를 얘기합니다. 12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어둠이 놓이게 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점점 없어지는 순간 해도 빛을 잃고 이 광명한 세상은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잠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의 친히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의 시간이 가까이 오니 해가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없는 곳, 그곳은 그 자체로 절망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벌고 우리의 명예가 올라가고 행복의 요소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해도 그곳에 주님이 없으면 그곳은 절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좌절스럽고 힘이 들어도 그 가운데서 자꾸 우리 주님을 찾으려고 하고 주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곳은 곧 작은 천국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다, 힘들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 그곳이 천국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에 또 다른 광경은 숨겨진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으로 절망의 상황 같이 보이지만 그 죽음 뛰어넘는 그 진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있어요. 베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운데로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휘장은 웬만해서 찢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성막을 만드는 그 규례들을 쭉 보면 이 엮어서 아주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이게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제사, 예배를 집례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허물어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다는 이 찢어졌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흔하지 않게 사용한 단어입니다. 오직 신약 성경 안에서 딱 두 번 사용된 단어예요. 신약 성경 안에 두 번 사용이 됐는데 이 스키조라는 말이 찢어졌다 이런 말인데 요게 딱 두 가지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에서만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가운데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요 단어가 사용됐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이 공적인 사역, 공생애라고 얘기하죠.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할 때, 열렸다라는 표현이 하늘이 찢어졌다는 표현이에요. 딱 두 번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가는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예수님의 세례 받는 광경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지는 것, 하늘이 찢어지는 것,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렇게 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나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을 기록할 때의 내용들을 보면 아, 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이 이러하구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거기 내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좀 잘 안 와다오니까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사람이었는데 내가 바퀴벌레로 태어났다. 그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피조물에서 미물의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조금 엄청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람이 미물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당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한 것을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이 소추를 당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돼도 그래도 좀 예우를,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예우를 좀 해주잖아요. 근데 창조자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게 얼마나 비천한 모습으로 오는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기쁨 가운데 그렇게 오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늘을 찢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참담하고 역설적인 그런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광경일 수 있습니다. 창조자께서 그렇게 오신 거니까요. 그런데 이 광경이 동일하게 죽음의 광경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사건은 역설인 동시에 비참하고 비통한 광경입니다. 그렇잖아요. 참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상황이 아주 역설적이고 참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걸 보면 인류에게 엄청난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증거하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뭘 염두하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당신의 죽으심.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는 알게 될 거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단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힘들 수 있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같이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짐이 너무 무거워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죽으심이 무엇이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단다. 내가 너를 친구 삼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는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소망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참다운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들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017년도 성금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도 많고요. 정말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사는 하루하루가 어쩌면 너무나 신음 가운데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봐야 됩니다. 마치 그 절망의 사람 행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고백과 간청이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고난 가운데서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절망스럽고 힘들어요.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신자로 살아가도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친히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너무 힘드니 좌절할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죽음으로 완성된 소망을 보게 됩니다. 힘드셔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고난 주간 또 마지막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